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뵈니까 참 대단하시고 정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그 지역이나 하나의 국가나 사회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누가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꿈을 읽어드리는가, 또 누가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와 국가와 또 작게는 가정과 한 개인의 운명도 달라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저도 다 장성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똑같이 이민의 삶을 고달프게 어쩌면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믿음은 결국 언제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4시에 일어나면 보통 3시 반에서 4시에 일어나면은 그 각국에서 온 그 중요 서류를 결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7시 한 반까지 기도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또 아침에 운동도 같이 합니다. 왜 같이 운동을 하냐면 그 아침에 태권도를 하는데 태권도를 전혀 못하는데 태권도 하는 이유는 태권도를 하면은 선교지에 가면은 그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애들이 잘 따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태권도를 하던 또 그다음에 얼마 전부터는 같이 그 바쁘지만은 같이 그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젊은 청년들과 같이 아침에 자전거도 타는데 건강만을 위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마켓에 가서 전도한다는 전도 용지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받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그러면은 딱 전부 그 자전거를 전부 다 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유니폼을 입고 앞에서 사람들이 쫙 볼 때 그때 짜잔 하면서 그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놓고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자전거 같이 탈 수 있냐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기에 이렇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또 선배들과 또 젊은 청년들이 온 것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너무나 놀라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이 지역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또 뉴욕이라는 이 세계의 중심인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할머니 기도 소리에 제가 잠이 깼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92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여기 연로하신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92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으시다가 92살 되시는 그날에 나가셔서 전도하시고 몸이 오늘따라 피곤하다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을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것을 드시고 잠깐 혼수상태 빠지셨다가 거기서 또 한 이틀 동안 혼수상태 빠지신 다음에 깨어나셔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불러서 나 이제 좋은 나라 간다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아버님이 외아들이셨는데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아 수고했다고 할머니에게 사랑하던 그 반지를 그 딸에게 끼워주시고 주무듯이 가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첫째는 물론 기도의 가운데 자라난다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성경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비록 간혹은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단 믿음의 증인들이 하여튼 우리에게 박수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라고 격려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길이고 또 이번 주제를 삼았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 격려하면서 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기 이틀 전에도 한 분 그 연대심에 똑같이 어떻게 92에 돌아가신 저희 권사님을 한번 봤고 또 잠깐 전번주에 토론토에 잠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믿는 분들이 다 아흔에 넘기셨는데 모두 다 병원에 가지 않으셨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놀라웠던 것은 그분들이 그 전주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과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날까지도 보통 날 비 오다가 그날만은 날씨 붙지도 않고 너무 막지도 않아서 장례식에 온 분들이 덥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맞춰주신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는 것은 역시 믿는 사람의 그 믿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제 믿음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새벽 4시만 되면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도 그 소리에 늘 깼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의 그런 훈련이 되었던 것을 지금도 상고합니다. 저는 특별히 철야 기도를 많이 강조해서 저는 제가 그 철야 기도를 그 정말 강훈련을 받았습니다. 철야 기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민사에 바쁜 것처럼 잠깐 뭐 9시나 나와서 11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매주 금요일 새벽 5시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공부하고 뭐하나.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젊을 때 저는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연로할수록 많이 하시지만 연로할수록 몸에 또 많은 지침이 옵니다. 그런데 젊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한번 세계를 움직인다는 꿈을 갖고 그분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대한 그 새벽 기도를 얘기하면서 저희 할머님의 일생일 때의 그 새벽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할머님께서 다른 응답은 다 받으셨는데 한 가지 기도 응답을 생전에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놀랍게도 저희 아버님에 대한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때까지 사는 저희 애들까지 5대에 걸치는 믿음인데도 다른 사람 다 믿는데 외아들인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신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얼마나 그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그 아버님이 안 믿으시니 할머님으로 봐서는 얼마나 마음에 그 큰 부담이셨겠습니까? 근데 아버님이 전혀 교회를 안 나가신 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재미있으신 분이어가지고 그 교회를 가면은 또 교회 가끔가다 한국에 옛날에 분쟁 있는 교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취미가 뭐냐면 사진 찍는 건데 저희 아버님이 그 사진첩을 보면 너무너무 정말 황당하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한국엔 또 다혈질이 돼가지고 교회가 분쟁하니까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을 밀쳐내고 못하게 한다고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상상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밀쳐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님 그 앞에 있으시다가 예배 안 드시고 사진을 찰칵 찍고서는 집에 가다가 그걸 인쇄해놓고 거기다 제목까지 딱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광란의 시간이 끝난 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그게 보는 게 재미입니다. 참 이렇게 하니 아버님이 그 제가 우리 할머님이 얼마나 고민이셨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께서 1919년생이신데 지금도 어머니 아버님이 다 한국에 다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도 건강하시고 당연히 지금도 아침마다 그 매일 산책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21년생이시니까 지금 86대셨죠? 근데 또 선교여행 다니십니다. 근데 86인데 그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버님이 한국 그 1919년생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연세가 몇이십니까? 87 됐죠. 한국은 88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최초의 그 선교사 중에 학교에 하나였던 영생고보 고등학교 영생 영원히 산다 선교사 되는 학교를 다녔는데도 예수를 안 믿고 일본에 유학 가서도 기독교 대학교 메이지 대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우리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한국 최초의 선교사 학교를 다니셨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얘기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고등고보를 다니시는데 영생고보를 다니시는데 좀 집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가위가 싫어가지고 집에서 부리는 머슴을 가서 대신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머슴했던 분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는 못 가고 당신은 그 자리에 안 들어가신 거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계속 안 믿으신 겁니다. 할머님이 아흔들에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를 안 믿으신 겁니다. 70이 넘어가시고 80이 되시고.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정말 이제 제가 부담이 오시 겠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결혼 60주년을 거의 맞게 되겠으신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고 외아들이신데 이 믿음의 집안에서 할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은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만 미국에 있고 전부 다 저희 식구들은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가 도대체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왜 어려우냐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귀를 잘 못 들으십니다. 왜냐면은 또 의협심이 있으셔가지고 그 학도병 즉 일본 그 강점 시기에 그 학도병으로서 그 한국 반란군 사건에 가담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군에 대항하다가 그 잡히셔가지고 독립군이셨죠. 그 대학생 학도병으로 이 고문을 당하셨어요. 이 고문을 당하셨는데 젊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연세가 드니까 난청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아버님 있다가 안 들린다. 그리고 그때 조금 있다가 더 크게 얘기하면 귀가 멍멍거리면 어지럽다. 이러고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복음을 전할 우리 집안의 문제거리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도대체 이제는 그리고 연세가 들어가니까 또 고집이 또 세시더라고요. 80 들어가니까 뭐라 80이 넘어간 사람한테는 이 세상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또 우리 아버님 말씀이. 세상을 알 것만큼 알았는데 이제 내 길은 내가 간다 이거죠. 도대체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할머님의 기도에 응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저도 기도하고 제가 방법을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뵐 수가 없으니까 매주 일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를 제가 한 페이지로 제가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십니까? 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십니까? 글을 써가지고 제가 이메일로 저희 작은 형님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작은 형님이 참 효자신데 그 작은 형님이 그걸 갖다가 아침에 그걸 큰 글자로 빼가지고 아침마다 아버님한테 문안 간 다음에 아버님한테 그 편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막내니까 제일 마음이 또 여리시죠. 왜냐면 제가 제일 끝인데 혼자 미국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걸 드리면은 저한테 온 편지라는 말씀에 그 편지를 읽으십니다. 이제 귀는 안 들리지만 보시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걸 매일 읽으십니다.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제 결혼기념 어머님의 결혼 두 분의 결혼기념이 다가오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와서 아버님께 그랬습니다. 할머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버님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더라고요. 할머님의 기도 말씀도 안 듣더니 그 말씀을 정말 그 제가 주신 것을 다 모아뒀다가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다니신데 그걸 올라가서 읽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도 이제 정말 예수를 믿게 되겠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82살에 세례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82살에 예수 믿는 분이 참 아직도 그러니까 결코 늦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 기도를 그렇게 예수 믿은 다음에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한테 아주 재밌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의 그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공부했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전부 다또 한국에서 그 귀화했다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자기의 그 자아심도 강하시고 자긍심도 강하시죠. 그러더니 그한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하신 말씀이 아 요새 이 동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지라고 서로가 이 동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희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요새 이 동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왜못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전부 다 같이 이제 딱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뭐 하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한번 하다가 두번 이제 듣기 싫으니까 안 믿는 분이니까 안 믿는 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동지 알았어 좀 앉으시오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 한 명이 아 가만히 있어 난 듣지 못하니까 내 말부터 먼저 듣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전에는 못 들으신 것 때문에 예수를 못 전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영락 없이 아버님이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그것도 제 편지를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를 줄줄이 다 외운 다음에야 그때 믿음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새 이동지가 요새 전도사가 됐느냐 이런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얼마나 오묘한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그 교회를 저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을 같이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도 그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주 친하다가도 또 서로의 자존심이 딱 상하면 되게 잘 싸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할머님을 저희 그 아버님에 대해서 늘 조심을 하십니다. 왜냐면 주일날이 가까우면 그 성격 잘못 건드려가지고 교회 안 가신다 그럴까봐. 그래서 어머님이 토요일날, 주일날은 엄청 잘해주신 겁니다. 그래도 가끔가다 또 인생 산다고 60평생 같이 살았는데 또그 기분 안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날 정도에 기분이 확 마뜩하면은 아버님이 화가 나시면 어머님이 이제 걱정하신 겁니다. 저 성격에 분명히 그 다음날 교회 안갈 것이다. 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을 뿐다네다.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싸우신 다음에도 반드시 나가셔서 주일날 아침에 목욕 재개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 먼저 앞에 나가셔서 교회 가서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할머님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한 기도를 통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새벽 기도를 저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아버님이 이제 새벽 기도로 다니시는가 그랬더니 맨 앞에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우리 교회도 크기 때문에 아버님 그 제가 이 교회 잘 다니지도 않는데 왜 앞에 가서 앉기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하신 말씀이 아, 맨 앞자리에 앉아야 축복의 자리랍니다. 아니 뭐 하나님 말씀이 귀에도 잘 들리고 앞에도 잘 들리고 하는데 왜 앞에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언제나 목사님의 침이 튀기는 것이 제일 축복받아야 된다. 저희 어머님이 아주 그 아버님이 아주 정렬한 얘기가 목사님의 침이 튀기는 곳에 가야지 거기가 축복받는 자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에 앉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귀를 잘못 드신데 속으로 아 이분이 도대체 졸지 않으실까? 또잘 들리지 않는데 도대체 뭘 하실까? 아,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맨 앞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저희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앞에다가 쫙뭘 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봤더니 아, 제 사진도 나오고 저희 애들 사진도 나오고 저희 식구들 그다음에 저희 형제 사진 쭉 나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 앞에다가 쭉 그것도 귀 뒤로 앉은 할아버지가 거기다가 쭉그 사진을 펼쳐놓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좀 당황해가지고 아버님 왜 여기서 사진을 보십니까? 집에 가서 보시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쭉 펼치더니 그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멘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아멘 그래도 아멘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희 사진에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탁탁탁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저렇게 간구하는 거구나. 그 이제 지금은 거의 90이 다가는 할아버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다가 쫙 사진 놓고 목사님이 침 튀기는 자리 앞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았어. 그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사진에게도 안 쳐준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일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졸아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했는가, 그거를 내일 아침에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줄이기로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끝으로 오늘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앞에서 졸아도,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간혹 황당무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그 들으실 수밖에 없는가? 그걸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법적으로도 그것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길어서 내일 아침에 하긴 하겠지만은 오늘의 끝 얘기는 그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같이 교수생활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특히 영화를 모르면 이 학생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그 정말 히트작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Oh God, You Devil 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아주 코미디 같은 영화인데 너무너무나 성경적인 얘기여서 제가 그 얘기를 끝으로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 얘기의 주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저기, 복음성가 가수가 그걸 했던 것인데, 그분이 그 영화 장면에서 대단한 그 성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가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팝가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그 사탄이 찾아와서 거래를 합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뭐라고 거래를 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세상의 모든 거를, 영화를 다 줄 테니까, 내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에서 팝가수 최고가 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자기가 서명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영혼을 가져가세요. 나는 내 모든 세상의 영화를 다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대로 이 사람이 팝가수로서 전 세계 최고의 우뚱에 섭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그 엘비스 프레슬리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사람도 복음성가 노래 불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하나님에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복음성가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자살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그 근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 같이 됐는지, 그 사람을 상징했는지, 이 사람이 결국 세계 최고에 섰는데도 마음의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자기가 막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거기서 그 죽느냐 사느냐는 그 혼돈 가운데 이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십니다. 한마디로 잠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있다가, 하나님 당신은 여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혼을 판다고 이렇게 서명까지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상관한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당신이 그 서약은 맞지만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하자. 만약 나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네가 이기면 내가 만 명이나 되는 영혼을 가져갈 수 있고, 네가 지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해보니까 대단히 미칠 게 없는 거죠. 이기면은 뭘, 사탄이 뭘 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럼 하나님 앞에 제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는 카드놀이, 그 노름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카드놀이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나한테 주시오.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카드놀이를 합니다. 영화에서 카드놀이를 딱 하는데, 딱 이제 사탄이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섰다 해서 갑오가 나온 겁니다. 딱 보니까 막 귀가 재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느긋하게 웃음을 쫙 지고 계세요. 아,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아, 이게 무슨 우리가 말하면 땡을 잡았나 생각해서 이렇게 보다가, 하긴 가본데, 아, 하나님이 너무 자신감이 보이신 거 얼굴에. 그래가지고 에이, 잘못하다가는 나도 만명 잃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난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저 영혼은 내 거지요. 뭐 그렇지 할 수 없죠. 사탄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이제 끝냈는데, 사탄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뭘 잡으셨습니까? 그런데 알거 없다. 그런데 아, 그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딱 보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한 끗. 그래가지고 사탈이 억울해하지만 할수 없이 아무튼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살려났을 때 얘기가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이제는 다시 영혼을 찬걸 알고 그 세상에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교회와 생활을 잘하겠다고 물으면서 그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수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사탄하고 그러한 게임을 할 정도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얘야, 너는 내가 너를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다른 기회를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여준 장면이 네가 다섯 살 때, 하면서 다섯 살 때의 장면이 나오면서 다섯 살 때, 네가 아파하고 그랬을 때 너의 엄마와 아빠가 그네 엄마하고 부를 거 아빠 부를 때 다가가서 그 열이 펄펄 나는 아이한테 손을 잡으면서 엄마 아빠가 그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웠던지. 내가 지금도 그러면서 네가 잠을 못 들여서 열이 끓고 아파하는데 너희 엄마 아빠가 자장가처럼 그 찬송가를 불러주는 그 찬송가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내가 그 기도를 못 잊어서 내가 너를 구했노라.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쩌면 내가 어렸을 때그 새벽에 부모들이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잊지 않았구나.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자기도 결혼을 하고 똑같이 여자아이를 딸을 하나 두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 어린아이가 5살짜리 딸이 엄마 아빠를 막 부릅니다. 똑같이 열이 나고 아파서 엄마 잠을 못 자는 새벽녘에 불렀을 때그 아빠가 들어가서 그 딸의 손을 잡으면서 새벽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딸이 잠들도록 칭얼거리듯이 하나님께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근데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 소리에 하늘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합창처럼 그 찬송가를 같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영화가 캘리포니아에서 Oh God, You Devil이라는 영화로서 많은 심령들을 울렸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러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끔 힘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그 선교지 뒤 차에 그못 사는 나라에는 불구하고 차에 뒤에 붙었던 스티커에 그 말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응답을 기다리실 뿐이다. 그 응답할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결단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든 간에 하나님과 같이 세계를 경영하려는 꿈속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기도의 조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시기를 하신 줄 원하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에서 그 산,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끼한 끼가 없어서는 도저히 한국말로 하면은 찢어질 듯이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수 없을 만큼 가난한 영적인 가난한. 예수 없이는 살수 없을 마음. 예수 없이는 내가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마음.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다 하셨고,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매일 새벽에 깨우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수 없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가난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떤 때는 조금 늦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기도를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82살에 예수를 믿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분을 놓지 않았던 거죠. 할머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여기서 기도하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기도라면은 그 기도가 자녀들과 그 손손대들에게 또 본인에게 아름다운 그 삶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드리겠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세대가 또 하나 영광된 가장 역사적으로 영광된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죽음을 맞지 않는 유일한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후에 얘기드릴 왜 성교에 대한 꿈을 가지며 왜 성교에 대한 꿈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죽음을 맞지 않을 그런 영광된 세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갖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상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게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